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먼저 나프타 개정안 협상을 타결한 미국은 캐나다와 30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한 역사적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해 왔다며 이번 협상이 가장 공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그동안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최악의 무역협상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캐나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상은 60일 안에 협정에 서명하고 각국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남북한이 1일부터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한국 측 지역 동쪽과 서쪽 그리고 감시탑 주변 지역 등에 대해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 3자 협의체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 제거 작업은 남북한이 각각 자기 측 지역에 대해 20일 동안 진행합니다. 또 남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 발굴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면역체계를 이용한 암치료법을 개발한 미국과 일본 의학자 두 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일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일본 교도대 혼조 다스쿠 명예 교수를 2018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체계에 고유한 능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암치료법의 새로운 원리를 규명했으며 이는 암치료의 획기적인 발견 이유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체와 면역기능을 연구한 혼조 교수는 면역체계의 제동기기 등을 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또 앨리슨 교수는 이런 제동기를 해제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혼주 교수는 사람들이 내 연구 덕분에 심각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할 때 행복했다며 이런 영예로운 상을 받는 것은 매우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이 30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였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은 이날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케이붕과 존슨함 초 12해리 안쪽을 항해했습니다. 이 두 곳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건설한 인공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 관계자는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비행과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 기지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미군 B-52 전략 폭격기 두 대가 남중국해 항공에서 훈련을 벌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F-16 전투기 예비 부품을 타이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사를 뽑는 선거에서 주일 미군에 반대하는 다마키 데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30일 실시된 선거에서 야당의 지지를 받는 다마키 후보는 전체 투표자의 55%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오나가 다케시 전 오키나와 현 지사가 지병으로 숨지자 후임 지사를 뽑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역사적인 편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ere going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상응 조치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없다고 밝히면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따른 비핵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 이전 북한 당국이 관련 시설에 대해서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역사적인 편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자신이 과거에 매우 거칠었고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으며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아름답고 멋진 편지들을 보냈고 이후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 위협은 아주 큰 문제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북한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We would have been in a war. Millions of people would have been killed. I mean, you have Seoul.
만일 전쟁을 했다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과 주변 지역에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 초기에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에 18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You don't have any more nuclear testing. In fact, they're closing up a lot of the sites. You don't have rockets going up. You don't have missiles going up. And you have people.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실험장들을 폐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켓과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I gave up nothing. Why have I given up? The only thing I gave up was
북한에 양보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양보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한 것이 있다면 그들과 만나기로 합의한 것 단 하나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에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따른 비핵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지만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오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29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북 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북한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북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했다며 이런 원인을 미국이 신뢰 조성의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매여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더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이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미북 공동성명의 이행 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미국의 국내 정치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리 외무상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돌멩이 한 개 날아간 적이 없지만 미국은 조선 전쟁 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고 했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리 외무상은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리 외무상의 연설은 지난 25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이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나열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들에 감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리 외무상과의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전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연설이 끝난 뒤 BOA와 만난 자리에서 리 외무상의 연설에 강한 대미 압박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사는 연설 내용이 세지 않았다며 우리가 신뢰 구축을 호소한 것이지 그게 왜 센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뉴욕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 이전에 북한 당국이 관련 시설에 대해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2-3년 안에 비핵화를 끝낼 수 있지만 추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비핵화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관련 조치를 초기에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이란 핵사찰을 담당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조건부지만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도 시사했는데요. 핵 전문가로서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s, I think they have taken some important steps to the right direction so far. So I don't think anyone.
네, 옳은 방향으로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북한이 영변 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 있던 시설에 관한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핵무기를 제조한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영변 이외의 장소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영구 불능화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It means that I think we have to look uranium and plutonium immediately separately.
핵무기 연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상당히 큰 진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어렵고 중요한 건 우라늄 농축시설에 접근하는 겁니다. 북한은 원심불르기를 생산하는 장소에 사찰단에 직접 방문을 허용해야 하고 또 자신들이 보유한 원심불르기의 정확한 규모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영변 이외에 우라늄을 생산하는 다른 장소는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영변 핵시설 폐기가 중요하지만 긴 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미국과 IAEA의 사찰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찰이 왜 중요합니까?
The important in that sense that inspectors are the ones who are able to get the facts.
사찰단은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찰단의 목적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북한 측의 설명을 듣고 샘플을 채취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인한 뒤 해체가 시작되면 그게 완전한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모든 민감한 장비들이 폐기 대상에 포함됐는지 분명히 검증해야 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수적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찰단에는 어떤 전문 인력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Well, this needs to be agreed still. And I think that we have here perhaps two different.
아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 그룹이 포함돼야 합니다. 먼저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 제조와 관련 시설을 사찰할 전문가들입니다. 이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문 분야입니다. 둘째는 매우 민감한 핵무기 분야입니다. IAEA 안에 핵무기 관련 활동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셋째는 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담당할 별도의 국제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IAEA 밖에서 별도의 특별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과거 1990년대 이라크 문제를 다뤘을 때처럼 유엔 안보리 산하에 관련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지금 북핵 사찰단의 책임자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The first to do list is that you know you need to
먼저 북측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질문할 항목, 요구할 정보 내역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1994년 당시 IAEA의 북한 사찰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땐 30쪽 분량에 달했죠. 둘째는 우리가 어떤 검증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사찰단의 최소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북측에 설명할 겁니다. 또 사찰 시기와 장소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 사찰을 북한과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찰단 입장에서는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와 전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사찰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북한 지도부와 내부 전문가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준수 여부를 알려줄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 영변 핵시설 규모가 과거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I think that one has to be very careful, you know, in making such kind of assessments because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AEA는 관련 정보를 제3국으로부터 얻었을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위성사진을 통한 관측인데요. 물론 위성사진으로 건물 중축 또 원자로 건설 등 외부 변화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IAEA가 원자로에서 실제 핵연료 생산 여부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의 양적 확대를 보여주는 정황은 분명히 있지만 우라늄 농축이 실제 진행되는 장소가 어딘지 또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일부 핵 프로그램을 숨기려 한다면 그걸 알아낼 방법은 있습니까?
North Korea has one problem here in that sense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intelligence knows about the plan.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 등의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일부 누락 신고한다면 초기에 드러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변 핵 시설을 영구 불능화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First of all, let's talk first about uranium enrichment.
농축 우라늄의 경우 몇 달이면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보다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경우 몇 달이 안 걸렸습니다.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100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는 비교적 제거가 간단합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제어 시스템과 열 교환 장치, 냉각탑 등의 제거는 쉽지만 높은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재처리 시설을 다루는 건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핫셀을 콘크리트로 채워 마치 동상처럼 수백 년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종류의 불능화 작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고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2021년 초까지 비핵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So if I look, you know, like the statements that like Mr. Chairman Kim has said or
김 위원장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제시한 시간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시간이 더 걸리는 작업이 있지만 그건 덜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현재 보유한 핵무기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자체적인 해체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기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보다 먼저 핵무기에서 핵물질을 분리한 뒤 핵물질은 외부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1, 2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수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인 스탠포드대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길게는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바 있는데요. 다른 생각이시군요.
Well, you know, you have to look carefully what he says. You know, it doesn't take 15 years, but
해커 박사의 전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기나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15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1, 2년이면 가능하죠. 생산시설이나 역량을 제거하는 것도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 인력 등을 포함해 이른바 노하우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시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장기적인 모니터링까지 고려한다면 10년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해커 박사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놓고 IAEA와 미국 등의 평가가 다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다고 가정할 때 이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비핵화 완료 선언이 가능합니까?
Yeah, I understand this is a good question. Here we have a problem. Iran is a problem in that sense.
중요한 지적인데 그래서 비핵화 정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핵심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정에서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역량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생산할 우라늄 농축 역량이 이란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이란은 비핵화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비핵화는 모든 핵 프로그램 해체는 물론 관련 장비와 문서의 폐기까지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는 역시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간 협상에서 비핵화 정의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요소까지 포함할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비핵화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BID에서 최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로 수정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I think it's more of the political, but probably it gives also maybe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비핵화 정의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핵을 포기했던 남아공, 리비아, 이라크 등 모두 비핵화 정의가 달랐습니다. 남아공은 민간용 프로그램을 허용했고 리비아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는 남겨뒀지만 우라늄 자체를 생산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도 어떤 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남겨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핵무기 생산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의향 목적의 일부 핵활동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연료 생산 활동 자체는 금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이 악마의 출현을 미리 막을 방법으로 끝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If it for me, I would first of all put this in the front end.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실질적인 핵 해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핵무기 반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핵을 포기하는 데 따른 상응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비핵화 전 제재 해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통제된 방법으로 북한의 산업과 기반시설 개선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 비핵화 성공 여부는 초기 핵 생산 역량 해체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 북한 핵 사찰을 담당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해체와 검증 절차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온 지 나흘 만인 2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문제를 풀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머지않은 장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두 사람 모두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회담은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열릴 것이며 아마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an agreement to work out another summit.
이튿날인 26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상회담에 필요한 올바른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골스 국장은 지난 8월 말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한이 보낸 세 가지 메시지가 2차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렸다고 말합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특사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8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에만 세 차례나 친서를 보내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의 세라 어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10일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를 받았다며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tter was to request and look to schedule another.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핵신고와 검증 등 비핵화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etter contained some substantive ideas and proposals.
이 밖에도 북한의 핵 협상을 책임진 김영철 통전부장은 폼페오 장관과의 소통에서 핵 문제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 무기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정상회담을 위한 올바른 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비핵화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비핵화 방식입니다. 미국은 1차적으로 북한의 핵신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빠짐없이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핵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사찰을 실시합니다. 이어 핵무기를 반출하고 핵시설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핵화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는 밝혔지만 비핵화 방식은 미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대상을 북한이 선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 방식과 순서 그리고 보상도 북한이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아직 핵신고와 사찰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언급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사찰이 아니라 창관 아래 폐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에 얼마나 비밀 핵시설이 있는지 또 핵물질과 핵무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과정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핵능력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폼페오 장관의 가장 큰 숙제는 북한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담긴 핵신고서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미국의 상응 조치입니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 조치에 따라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쪼개는 것은 물론 모든 단계마다 미국이 상응하는 종전선언과 안전보장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제재 해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전선언도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그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최근 종전선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이를 내어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side understands that this is what Kim Jong-un ultimately wants right now. More than anything else, he is
핵심고를 비롯한 비핵화 방안은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더 이상 북한 핵 위협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월 26일 상원 청문회 출석해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점을 들어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없다고 시인한 겁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것은 물론 미북 관계는 지난해 같은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Returning to 2017 as the U.S.
우여곡절 끝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한 달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10월에 이루어질 폼페오 장관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의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에서는 1일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식이 열렸고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이를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은 1일 서울공항에서는 6.25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미군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 중 한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것으로 모두 64위가 하와이에서 송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란 표 아래 문재인 대통령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참전용사 대표들은 유해를 향해 거수 경례한 뒤 헌화 분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선 남북군사당국이 지뢰 제거 작업을 각각 개시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지뢰 제거 작업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첫 조치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일대엔 남북 간 왕래가 잦아 지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살머리 고지는 상당한 규모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연합군 전사자 유해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군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동 유해 발굴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남북 합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선 국군의 날 경축연 오찬 행사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튼튼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이 땅과 바다, 하늘 모든 곳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대, 이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국군의 날 공식 기념식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어 싸이와 걸그룹 등 연예인들의 공연과 공군 특수비행팀의 야간 에어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5년 주기로 개최했던 군사 퍼레이드나 계룡대에서 진행됐던 전통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VOA에 의미 있는 행사도 있었지만 군의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서가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의 날이라는 게 어떤 안보 차원에서 우리 군의 자주국방 아니면 억제력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유용을 좀 과시하고 또 이러한 그 군의 안보에 대한 어떤 안보와 관련된 억제력 이런 것을 좀 표현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시가행진을 꼭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싸이 공연이 국군의 날은 아니잖아요. 그 연예인들 공연으로 포장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예비역 장성들은 언론에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70번째 생일인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며 축하 행사를 이렇게 치른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는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군사 퍼레이드 등 대규모 행사로 열려왔습니다. 지난 2008년 60주년 때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열고 대로에서 군사 행진을 열었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은 VOA에 국군의 날 군사 행진을 차치하더라도 대비태세까지 줄이며 안보를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은 정말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요새 소위 총력전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중심이 짧은 나라에서는 한번 기습을 받으면은 기습에 성공해버리면은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의 위협은 극도로 증가해 있고 우리의 대비 태세는 자꾸 줄어들고 더 거기다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걸 평화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마저 이완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 상황이 우리 지난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럽니까?
하지만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VOA에 안보 문제를 새로운 틀로 재해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협의 자세로 나오고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고 긴장도 낮아지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는데 그게 결국은 절대적인 그 안보 우선주의로 서로 겨눌 때 오히려 더 긴장도 고조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전쟁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게 무슨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는 그런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히려
북한 정권이 과거 거짓과 도발을 일삼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란 틀에 갇혀 있는 건 용서와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를 정착하는 국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최 전 총장은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력 위주의 안보만 안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을 압도하는 사회라고 자신하면서 그 정도의 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냐 이게 그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북한도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지만 세계도 북한한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창 전 부사령관은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군사 임무 수행 능력을 어렵게 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적을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오늘 군사 퍼레이드를 안 했다면 그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이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가져오고 싶다라는 희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은 그게 적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순된 저 여기서는 이런 그러니까 적이 우리를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군사력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록 해야 할 텐데 한미 연합 작전 태세를 디크리스 하면서 그게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안보의 균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올해에만 대규모 열병식을 두 차례나 했는데 왜 한국군만 조촐한 기념식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BOA에 국군의 날 행사는 축소 시행이 아니라 이전과 행사 개념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군의 날의 주인공인 국군이 축하받고 일과 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미래 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연 등이 펼쳐진 것으로 유해봉환, 현역 장병 등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 등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총재와 면담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8일 유니세프 뉴욕 본부를 방문했다고 이 기구가 밝혔습니다. 나즈와 맥키 유니세프 뉴욕 본부 공보 담당관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리 외무상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 외무상의 방문은 북한 어린이들의 인도적 지원 상황과 유니세프 평양 사무소를 통한 인명 구조 작업, 또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상태 개선을 위해 유니세프가 벌이고 있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외무상이 30분 동안 진행된 포어 총재와의 면담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리 외무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 중 유엔 기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리 외무상은 유니세프와 유엔 개발계획 측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지원을 호소했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유엔 산하기구와 원조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시 대북 제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북한의 규정 위반 활동을 시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넉 달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비준수 국가로 분류되고 올림픽 참가 등의 제약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북한의 중요한 규정 위반 활동을 지적하고 4개월 내에 시정하도록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핑 기구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이번 결정이 지난 20일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4개월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비준수 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준수 국가로 분류될 경우 올림픽이나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참가와 대회 개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핑 기구 관계자는 위반 수위에 따라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될 것이라며 조치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어느 대회에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4개월 시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운동선수들은 이미 몇 차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역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은국 선수와 2014년 대회에 참가했던 김은주, 리정화 선수가 메달 박탈과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김은국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 알마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노력 영웅 칭호를 얻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됐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2020 도쿄올림픽 예선부터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고 2032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오전에 끼었던 구름이 걷히고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 22도. 신의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23도.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20도. 강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지만 삼지연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22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7도. 청진 아침 9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 적어지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뉴스쇼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먼저 나프타 개정안 협상을 타결한 미국은 캐나다와 30일 협정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한 역사적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해 왔다며 이번 협상이 가장 공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그동안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최악의 무역협상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캐나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60일 안에 협정에 서명하고 각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남북한이 1일부터 비무장지대에서 기뢰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용 무대 병력을 투입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한국 측 지역 동쪽과 서쪽 그리고 감시탑 주변 지형에 대한 지뢰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 등 3자 협의체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 제거 작업은 남북한이 각각 자기 측 지역에 대해 20일 동안 진행합니다. 또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개발한 미국과 일본 의학자 두 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일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일본 교토대 혼조 다스크 명예 교수를 2018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체계의 고유한 능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암치료에서 새로운 원리를 규명했으며 이는 암치료의 획기적 발견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체와 면역반응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혼조 교수는 면역체계의 제동기 기능을 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이 30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에 자유작전을 벌였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은 이날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케이븐과 존슨함초 12해리 안에서 항해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두 곳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건설한 인공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방 관계자는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비행과 항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기지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미군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훈련을 벌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F-16 전투기 예비 부품을 타이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사를 뽑는 선거에 주일 미군에 반대하는 다마키 데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30일 실시된 선거에서 야당의 지지를 받는 다마키 후보는 전체 투표의 55%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오나가 다케시 전 오키나와 현지사가 지병으로 숨지자 후임지사를 뽑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올해 58살인 다마키 데니 당선자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미군 아버지와 오키나와 출신 어머니를 둔 혼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